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한 탈레반이 어제 과도정부 내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선에서는 탈레반의 의사결정기구인 레흐바르 슈라의 수장, 물라 모하마드 하산 아쿤드가 임시총리를, 정치국 사무수장인 압둘가니 바라다르가 임시부총리를 맡았습니다. 또 물라 모하마드 야쿱과 시라주딘 하카니가 각각 임시국방과 내무장관에 올랐습니다. 특히 하카니는 미국 정부가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하카니 네트워크의 수장으로 미국은 그에게 1억 달러의 현상 수배를 걸고 있습니다. 앞서 탈레반은 포괄적인 과도정부 수립을 예고하고 두 번 다시 1990년대 가혹했던 이슬람법 기반 통치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아프간 주민들과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인선은 모두 탈레반 내 강경파로 구성됐고 이슬람 윤리법을 통치 이념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유엔은 성명을 내고 아프간 내 모든 당사자가 협상에 참여한 포괄적인 결과만이 아프간 내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탈레반이 발표한 아프간 과도정부 내각 인선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성명에서 임명된 인물들이 모두 탈레반 조직원이고 여성이 없다는 점과 일부 인사들의 과거 행보 등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앞으로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탈레반을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탈레반이 여행 허가증을 지닌 외국인과 아프간 주민에 대한 안전한 통행 보장과 출국 예정인 항공기의 운항 허가 약속을 준수하는지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아프간 땅이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탈레반이 보장하는 데 대한 기대를 거듭 강조하면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열대성 허리케인 아이다로 큰 피해를 입은 뉴욕과 뉴저지를 방문해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뉴저지 맨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꼽으면서 미국의 모든 지역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사회 기반 시설이 노후화돼 이번 폭우로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춘 사회 기반 시설 확충 법안을 제출한 상태지만 의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를 이전 상태로 돌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며 미국 내 어떤 지역 사회도 이 같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폭우로 미 동부 6개 주에서 적어도 50명이 사망한 가운데 뉴저지와 뉴욕에서도 각각 27명과 13명이 사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인근 감옥에서 오늘 대형 화재가 발생해 적어도 41명의 수감자가 숨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화재로 적어도 41명이 숨지고 8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이 중 8명은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화재 원인을 분석 중인 가운데 감방 중 한 곳에서 일어난 전기 합선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카르타 경찰 당국은 화재가 발생한 탕게랑 감옥 내 불길을 찾는데 2시간 정도 소요됐다며 이 과정에서 탈옥을 방지하기 위해 수백 명의 경찰과 군인이 현장으로 급파됐다고 밝혔습니다. 탕게랑 감옥은 1,200여 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됐지만 현재 2,000여 명이 수용돼 있다고 인도네시아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불가리아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불가리아는 체코와 헝가리에 이어 세 번째 높은 사망률을 기록한 가운데 지금까지 19,000여 명이 사망했고 지난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41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유럽연합 전체 인구의 평균 백신 접종률 완료율은 69%에 달하지만 불가리아는 20%의 성인만이 접종을 끝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로제네카와 얀센 백신 접종을 모두 허용하고 있는 불가리아에서는 백신에 대한 불신이 접종을 막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불가리아 당국은 홍역과 불거리, 풍진후의 질병에 대한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8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9.1 열병식을 개최한다면 신형 무기 등장 여부가 최우선 관심사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5명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완화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오후에 차차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 22도에서 2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9.1 열병식을 개최한다면 신형 무기 등장 여부가 최우선 관심사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외국 언론 초청 여부와 또 열병식 개최 시간 등도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오는 9일 정권 수립 기념일을 맞아 열병식을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는 정황이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한국의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7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열병식 준비 정황에 대해 미한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자세히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도 같은 날 군 소식통을 이용해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 만여 명의 병력과 장비가 동원된 정황을 근거로 9.1 열병식 개최가 유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주한미군의 가드레일 정찰기 3대가 이날 최전방 지역에 투입됐고 또 최근 평양 상공에서 전투기의 야간 비행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해 열병식을 개최했고 올해 1월 10일에는 노동당 제8차 대회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두 열병식 모두 이례적으로 심야에 개최됐습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10월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대형 방사포 등을 선보였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털 미 텍사스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열병식을 개최한다면 어떤 무기를 새롭게 선보일지가 큰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Most likely would probably be either a new type of missile or an upgrade to a missile or some new type of artillery. It could be anything.
벡털 교수는 새로운 종류의 미사일이나 개량된 미사일 혹은 새로운 형태의 대포를 북한이 공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무기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군사력을 과시하려 하는지 아니면 신종 코로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할 것인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 외국 언론을 초청할지도 주목된다고 벡털 교수는 말했습니다.
You know, one of the things that will be important to see is if they actually invite the international press to attend. Because that will allow the international press to take pictures, etc.
북한이 철저하게 통제하는 대신 외국 언론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하도록 허용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북한으로서는 이번 열병식에서 군사 기술 등에서 계속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meant to probably send a signal. In lieu of testing, to send some sort of signal to the U.S. and South Korea about the progress that North Korea is making on its conventional and strategic force.
고스 국장은 또 이번 열병식이 미국과 한국 등의 일종의 신호를 보내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을 자극적이지 않게 진행하면서 대내외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하는 효과를 노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지난 열병식에서 포착된 일부 신형 장비들을 직접 시험 발사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실제 가동되고 있는지 등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we have not seen them tested and we have not seen any evidence of much of the new equipment, even the individual equipment down to
미국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열병식을 개최한다면 주목하고 싶은 중요한 한 가지는 개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key things that we would want to pay attention to is it done at night or is it done during the day? That's really important.
북한이 낮에 열병식을 개최한다면 외부 사람들의 촬영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베넷 산임연구원은 열병식 도중 어떤 장비가 고장난다면 북한 당국이 당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BU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5명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 NORC가 공동 설립한 AP-NORC 센터는 7일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7%가 북한 핵 프로그램이 미국에 직접적으로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극도로 또는 매우 우려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별로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52%로 34%의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18%포인트 높았고 무당파는 47%가 북핵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2일부터 16일까지 성인 1,72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가운데 허위 정보 확산에 대해 극도로 또는 매우 우려한다는 응답이 7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이버 공격이 67%, 미국 내 극단주의 단체들과 전염병 확산 각각 65%, 그리고 전 세계 중국의 영향력이 57% 순이었습니다. 이 밖에 미국인들은 기후변화 53%, 미국 외부의 극단주의 단체들 50%, 그리고 전체 48%의 이란 핵 프로그램, 또 불법 이민 45%, 전 세계 러시아의 영향력 45% 등에도 크게 우려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완화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밧겼습니다. 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해서도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들의 의견은 중러 대 미국 유럽으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밀월 관계를 심화하는 가운데 북한 문제에서도 미국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7일 VOA에 국제관계에서 미국의 전반적인 우세를 약화시키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다양한 국제 현안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n general, I would say yes, that Russia and China are stepping up cooperation in various areas across the globe and it is partly to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두 나라가 꽤 오랫동안 대북 제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두 나라는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이 통하지 않으며 미국이 더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도 미국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문제가 대두되면 미국과 반대되는 대우를 형성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약화시켜 영향력을 키우려 하고 있고 중국은 부상하는 대국이자 공산주의 국가로서 미국과 태생적인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ery politically and very Machiavellian of them is that they see the opportunity by, you know, advocating easing sanctions, which is in the opposite of what the United States wants.
국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의중과 반대로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허를 찌르고 유엔과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을 곤경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매우 마키아벨리적인 권모술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다시 대북 제재 완화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왕 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하루빨리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에 가역 조항을 발동해 제재 조치, 특히 민생 영역의 규정에 필요한 조정을 하자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왕 대변인은 그것이 안보리 결의의 정신에 부합하고 북한의 인도주의와 민생 상황 완화에 도움이 되며 더욱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조건을 만들고 동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러시아의 인텔파크스 통신은 지난 4일 소식통을 인용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북한의 어려운 인도주의 상황을 고려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2019년 12월 안보리에 처음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하자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뒤 거듭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 28항의 가역 조항 반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30 결정 근거 조선 준수 결의 상황 제출 부분 대朝 제재 조치
중국 외교부의 경상 대변인은 안보리에 관련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직후 북한의 제재 준수 여부에 따라 제재를 일부 해제할 것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결의 2397호 28항은 안보리는 북한의 준수 여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중단 또는 해제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7일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 우리는 유엔에서의 외교와 북한 이웃 국가들과의 외교를 통하는 것을 포함해 계속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이라며 대북 제재 완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1일 VOA에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제재 탓으로 돌린다며 이는 북한의 악의적인 행동과 자국민의 고통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호도 전술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도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Well, the British and French are certainly in line with U.S. posture vis-à-vis North Korea. They support strict sanctions. They are concerned about North Korea's proliferation.
피츠패트릭 전 보좌관보는 영국과 프랑스는 북한 문제에 있어 분명히 미국의 입장을 지지한다며 북한에 엄격한 제재를 가하길 원하고 북한의 확산 활동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에 있어 유엔 안보리가 양분돼 있으며 한쪽에는 중국과 러시아, 다른 쪽에는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서도 안보리 내에서 의견이 양분됩니다. 러시아와 중국 정상은 2017년 7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쌍계병진과 쌍중단을 기조로 한 북핵 해법에 합의했습니다. 쌍계병진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병행 추진하는 것을 말하고 쌍중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과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모두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임기 초 대북 정책 검토를 하고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The U.S. top priority with regard to North Korea is denuclearization. It's denuclearization and then really nothing else. For China, especially, and Russia kind of just follows suit on this.
고스 국장은 미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 가장 큰 우선순위가 비핵화이고 그 외에 우선순위는 없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우선순위는 비핵화가 아닌 안정유지라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가 앞으로 두 가지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에 협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먼저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인 행동에 나설 경우 미국과 함께 대북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또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성공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관여를 지지하며 협상 과정에 참여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일부 나라들이 최근 제기한 대북 제재 완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7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완화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 서면 질의에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유엔에서의 외교와 또 북한 이웃 나라들과의 외교를 통하는 것을 포함해 계속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1일 VOA에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제재 탓으로 돌린다면서 이는 북한의 악의적 행동과 자국민의 고통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호도 전술일 뿐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4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 결의가 가역 조항을 발동해 민생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제재 규정에 필요한 조정을 하자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주장이라면서 제재 완화가 북한의 민생에 도움이 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도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동남아 3개국과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적극적 행보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 방문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보이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외교부는 7일 왕이 외교부장이 10일부터 15일까지 베트남과 캄보디아, 싱가포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협력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중국이 이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왕이 부장의 이번 순방은 해당 주요 4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역내 경제와 외교에서 중국이 지도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자신들이 미국의 간섭으로 여기는 행위들에 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김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간 교역은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아세안은 유럽연합을 제치고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해 베트남과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지난달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베트남과 싱가포르를 방문해 중국이 아시아 국가들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에 앞서 6월에는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캄보디아를 방문해 역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인권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왕이 부장의 4개국 순방은 미국과 중국 간 외교적, 전략적 줄다리기의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명백히 지정학적, 전략적 경쟁의 시기에 돌입해 있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또 중국이 아프간 사태의 여파로 미국의 입지가 약해졌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고 이를 유리하게 이용하려 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의 한국 방문에 대해서는 북한의 혈맹이자 협력국으로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도 열려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리비어 전 부차관부는 분석했습니다. 결국은 한국보다도 북한의 입장을 더 지지하겠지만 중국은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려 한다는 겁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지난 5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반응은 사실상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Chinese diplomatic response to the Moon Biden summit from last May.
그런 면에서 보면 왕이 부장의 한국 방문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스나이더 국장은 왕이 부장의 이번 한국 방문이 정보 교환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목적은 현재 미북 대화가 재개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South Korean diplomacy really is focused on restoring U.S. North Korea dialogue.
스나이더 국장은 미중 간 심화되고 있는 갈등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은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아이디어에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북 관계에 대한 왕이 부장의 메시지가 미국의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그럼에도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왕이 부장이 이번 순방에서 내놓을 메시지를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북한의 우방국인 캄보디아 법원이 대북 제재 대상 자산을 즉시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최근 공개된 자금세탁 방지기구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캄보디아와 필리핀, 파키스탄 등은 유엔 제재 이행이 개선됐다는 평가와 함께 기존보다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6일 공개한 캄보디아에 대한 후속조치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캄보디아가 북한과 관련해 취한 새로운 조치를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일 캄보디아 프놈펜 1심 법원이 북한과 이란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각각 두 건의 자산 동결 관련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명령은 유엔 안보리의 대이란 결의 1737호와 대북 결의 1718호 그리고 후속 결의에 명시된 개인 혹은 기관의 자산에 대한 동결을 요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명령이 특정 자산을 대상으로 했는지 여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당시 판결로 유엔이 지정하는 제재 대상자의 자산이 주후 캄보디아에서 자동 동결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앞서 자금세탁방지기구는 2017년 캄보디아의 자금세탁방지와 제재 이행 등에 대한 최초 평가를 진행하고 2018년과 2019년에는 후속 조치를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들 평가에서 캄보디아는 북한이 포함된 유엔 안보리의 정밀 금융제재 평가 항목인 권고안 7번에 대해 가장 낮은 등급인 미준수, 즉 NC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로 이뤄진 이번 후속 조치 평가에서는 중간 수준인 부분 준수, PC로 등급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보고서는 대북 제재 등의 자산 동결 관련 법적 조치 시행과 더불어 캄보디아 정부가 안보리 결의 내용을 곧바로 법무부로 보내는 절차를 만드는 등 유엔 결의 이행에 일부 개선이 이뤄진 사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제재 대상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개인 등에 대한 자산 동결 해제 절차가 미흡하고 제재 대상 지정 이전에 이뤄진 계약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등 여전히 개선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매년 10개 안팎의 나라를 대상으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방지 등에 대한 이행 상황을 평가하며 결함이 없는 나라들에는 준수를 의미하는 C 혹은 대부분 준수인 LC를 부여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후속조치 상호평가 보고서가 공개된 필리핀은 대북제재 이행 등 항목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으며 기존 미준수 NC에서 대부분 준수 LC로 등급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이번 보고서에서 법률과 규제 조치,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된 장치와 과정 등의 개선은 필리핀 정부가 대량 살상 무기와 확산 금융에 대한 정밀 금융제재 구현 능력 상당 부분을 포괄적으로 다룬다며 높은 등급을 매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기구는 파키스탄과 몽골 등에 대한 후속 조치 상호 평가 보고서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9년 최초 평가에서 대북 제재 관련 항목에 부분 준수 PC를 받았던 파키스탄은 올해 대부분 준수 LC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2019년 대북 제재 관련 항목과 관련해 미준수 NC에서 대부분 준수 LC로 평가가 상향 조정됐던 몽골은 올해도 같은 평가를 유지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한국이 최근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3,000톤급 잠수함을 취역시켰습니다. 북한의 전략 잠수함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건데요.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남북한의 잠수함 경쟁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첫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지난 8월 13일 해군에 인도돼 임무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잠수함에서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갖추고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거제도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취역식에서 도산 안창호함을 개발한 대우조선의 양 박두선 소장은 이 잠수함이 최신 미사일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잠수함 최초로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고 첨단 공격 및 방어 장비를 갖춘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중형 잠수함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관 6기가 장착돼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바다 깊숙이 숨어 있다가 유사시 지상의 적을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길이 83.5m, 폭 9.6m로 최대 속력은 시속 20노트이고 탑승 인원은 50여 명입니다. 또 공기 부려 추진 체제를 갖춰 최대 3주간 물 위로 떠오르지 않고 수중에서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도산 안창호함 취역으로 남북한의 잠수함 경쟁은 본격화됐습니다. 잠수함에 먼저 주목한 것은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중국을 통해 옛 소련이 만든 로미오급 잠수함을 20여 척 들여와 운용했습니다. 또 규모가 작은 잠수정을 비롯해 총 70여 척을 운영해왔습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1년 집권 이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개발에 주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북극성 미사일 개발을 마쳤고 신형 잠수함 진수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개발은 북한보다 늦게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1992년 독일에서 1200톤급 장보고급 잠수함을 들여왔습니다. 그 후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장보고급 9척과 1800톤 손원일급 9척,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 1척 등 총 19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남북한이 미사일뿐만 아니라 잠수함을 둘러싸고 치열한 가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ns see this as something that you know keeps a certain amount of parity with North Korea. So it's a certain amount of competition, but there's also
북한의 본격적인 잠수함 개발은 2011년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시작됐습니다. 집권 초 함경남도 동해함대 사령부를 방문한 김 위원장은 2013년 가을께 전략 잠수함 개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8년간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사출 실험, 그리고 중형 잠수함 개발에 주력해왔습니다. 우선 SLBM 개발을 위해 북한은 옛소련의 R-27 미사일을 기반으로 자체 북극성 미사일 개발에 나섰습니다. 북한은 2015년 5월 8일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심포 앞바다에서 북극성 인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11월 28일에는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이듬해 4월 23일에는 다시 발사에 성공해 30km 비행에 성공했지만 7월 8일에는 미사일이 공중 폭발했습니다. 2017년 2월과 5월에는 북극성 인형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2019년 10월 2일 원산만에서 북극성 3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북극성 3형 시험 발사의 성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외부 세력의 위협을 억제하고
북한은 2020년 10월 10일 정권 창건일 열병식에서 북극성 4형을 공개했습니다. 또 올 1월 14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8차 당대회 열병식에서는 북극성 5형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과거 한국 해군에서 손원일급 잠수함 함장을 지낸 잠수함연구소 최일 소장은 북한이 잠수함 발사용 미사일을 확보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자체는 이미 제작을 했거나 또 충분히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잠수함에서 수중 발사 시스템을 구축했느냐, 이것은 좀 별도의 문제거든요.
북한은 또 전략 잠수함 개발에도 주력했습니다. 북한은 처음에는 옛소련에서 들여온 잠수함을 개조한 심포급 잠수함에서 SLBM 미사일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수중 배수량이 약 2000톤급인 심포급 잠수함으로는 미사일을 한 발밖에 장착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미사일을 여러 발 장착할 수 있는 중형 잠수함 개발에 나섰습니다. 한국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1800톤급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량하는 것 외에 SLBM 6발을 탑재할 수 있는 4-5000톤급 대형 잠수함을 건조 중입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7월 새로 개발한 잠수함이 곧 실전 배치된다고 말했습니다.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최고 용도자 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특별한 관심 속에 건조된 잠수함은 동해 작전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작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잠수함 연구소 최일 소장은 북한의 그 같은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저의 판단은 북한은 아직 3000톤급, 3500톤급 잠수함을 만들지 못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정보 체계가 아무리 얘들이 은폐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로미오급을 개량해서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시도를 얘들이 확실히 한 것 같은데 그 이제 성공을 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해요.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 잠수함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전략 잠수함은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과 한국의 정보당국은 북한의 ICBM과 핵무기 저장고, 군 지휘부 동향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 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은 언제든 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로 이를 삽시간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수함은 사정이 다릅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김 위원장은 SLBM 잠수함을 미리 출항시켜 동해 바닷속에 숨겨둘 수 있습니다. 잠수함이 일단 바닷속에 숨으면 이를 찾아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지상에 있는 미사일과 핵무기를 제거해도 북한의 전략 잠수함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핵탄두가 장착된 SLBM으로 서울, 도쿄, 괌, 오키나와, 하와이와 미 본토 캘리포니아에 대량 보복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세컨드 스트라이크, 즉 2차 반격 역량을 갖게 되는 겁니다. 과거 한국군 군비통제관실에서 근무했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SLBM 역시 미국 본토 가까이에 가서 미 본토를 미국을 직접 타격함으로써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나 해구산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미동맹을 끊기 위한 그런 목적.
물론 북한의 잠수함 전력을 필요 이상으로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확보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또 새로운 잠수함에서 SLBM을 실제로 발사해 자신들의 역량을 입증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지금은 북한의 SLBM 잠수함이 실제적 위협이 아니라 전략적 메시지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Maybe more for strategic messaging than anything else. Maybe at some point they will have that capability, but they don't have it right now.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발하는 전략 잠수함이 한반도 정세의 게임 체인저가 될지 아니면 전략적 메시지로 끝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한국 당국이 최근 중국 공산당 선전 영화의 국내 상영을 승인한 가운데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이 영화 등 중국의 선전 공세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공군이 한국 국군을 대규모로 사살하는 장면이 거부감을 주는 등 중국의 전통적인 선전에 한국인들이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언론들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한국전쟁에서 중공군의 승전을 다룬 중국 영화 금강천의 국내 상영을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지난해 10월 개봉된 이 영화가 중국과 북한의 시각에서 미군과 한국군을 적으로 중공군은 영웅으로 미화하며 전쟁 역사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금강천은 1953년 6월에서 7월 사이 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중공군의 대대적인 공세로 시작된 금성전투를 다룬 영화입니다. 미국에서 지난 2004년 출간된 한국전쟁연대기에 따르면 이 전투에서 한국군은 2,600여 명이 전사하고 4,000여 명이 실종됐고 미군도 305명이 전사했으며 중공군은 9,000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들은 대한민국을 침략한 중공 찬양 영화를 우리 안방에서 보라는 것인가라며 상영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등 정부의 허가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7일 BOA에 이 영화가 오히려 한국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South Korea, but I think actually it will probably backfire.
한국에선 중국의 여러 선전 시도에 대해 저항이 있었고 영화 금강천 역시 중공군이 한국인들을 어떻게 대량으로 사살했는지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오히려 중국의 반발 공세를 펼 수 있다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김치의 뿌리가 중국이란 주장에서부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경제 제재, 케이팝 규제 등 중국의 프로파간다는 한국의 대중 영향력을 제한하고 반미 정서까지 조장해 미한 동맹의 균열을 시도하려는 일관된 목표의 일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전쟁 역사를 왜곡하는 중국의 시도는 냉전 시대의 산물로 새삼스럽지 않다면서도 한국 당국의 금강천 상영 허가는 중국 공산당의 위선과 미얀 정부의 나약한 역사적 대응 현실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Why isn't China accepting US films about the Korean War?
한국이 중국의 선전 영화를 수용했다면 왜 중국은 한국 전쟁에 관한 미국과 한국 영화를 수용하지 않는지 질문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한국 언론을 통해 다뤄져야 하지만 한국과 미국 모두 이런 사안을 대중에게 전하려는 노력이 미약하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북한 당국은 이런 심리전과 선전전을 교묘하게 잘 활용해 미국과 한국에 앞서 있다면서 미한 정부 모두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은 한국 전쟁에 대해 거짓말을 퍼뜨리기로 결정하고 조직적으로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이 자체적으로 전쟁 역사에 관해 올바로 알리는 영화 제작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ough I would think this would be a time for South Korea and the US to create our own films about what really happened in the war.
한국 전쟁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고 북한의 남침 사실, 미국이 북한을 침공했다는 북한 정권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지 당시 상황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것을 영화로 제작해 북한과 중국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한국 전쟁 역사를 왜곡하고 중공군을 미화하는 영화를 한국 당국이 허가한 건 문재인 대통령의 친중 성향을 거듭 보여준다고 주장하며 이번 움직임을 한국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개입의 일환으로 풀이했습니다.
China is doing everything possible in this window to try to change the opinions of people in South Korea.
중국이 한국 내 여론을 바꾸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시진핑 주석이 항미 원조 출국 작전 70주년 행사 연설에서 미국에 맞서 제국주의 침략 확장을 억제하고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지켰다고 주장한 전후로 한국 전쟁에 관한 선전 영화를 계속 제작해 개봉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는 중국 영화 사상 최대인 13억 위안, 미화로 2억 달러를 투입한 영화 장진호를 개봉할 예정이며 지난 3일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26명의 중공군 노병들을 인터뷰한 다큐 영화 1950년 그들은 젊었다를 개봉했습니다. 아울러 미군과 한국군 다수를 사살한 중공군 요원을 영웅화한 영화 저격수도 제작을 마쳤는데 이 영화는 유명 감독인 장이모우가 공동 연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시진핑 정부의 이런 지속적인 한국 전쟁 왜곡 움직임에 관한 BOE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전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나 지난해 10월 트위터에 중국 공산당은 70년 전 한국 전쟁이 단순히 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1950년 6월 25일에 마오쩌둥의 지지를 받은 북한이 남침했다며 중국의 역사 왜곡을 정면 반박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이 서방 세계에 대한 대응과 중국의 강대국 재등장을 위한 구실로 한국 전쟁을 자주 왜곡해 선전하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에이브러햄 덴마크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지난 2017년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은 한국 전쟁을 계속 전략적 승리로 보고 있다며 이는 중공군이 서방국의 대응에 처음으로 버티면서 일부 전투에선 승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전 부차관보는 중국 당국은 한국 전쟁을 공산당 지도 아래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재등장, 서방의 패권과 지배 시도에 항거하는 의지와 능력의 과시로 선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년 9월 7일은 유엔이 지정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입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북한의 사망률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선택 방안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지정한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이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습니다. 유엔은 2019년 12월 총회에서 매년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난해부터 이날을 맞아 대기오염과 공기 정화에 대한 인식 제고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은 한국 정부의 제안으로 지정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유엔 환경계획이 정한 올해의 주제는 건강한 공기, 건강한 지구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7일 트위터를 통해 10명 중 9명이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고 이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는 매년 약 700만 명에 달한다며 지금 단호히 행동하지 않으면 2050년엔 이 숫자가 두 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의 질을 개선하면 이번 세기에 1억 5천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깨끗한 취사와 난방에 대한 접근 가속화,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투자, 석탄의 단계적 제거, 무공해 차량으로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은 이날을 기념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기오염은 인간 건강에 대한 단일의 가장 큰 환경 위험이자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있는 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대기오염은 여성과 어린이, 노인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저소득 인구는 목재 연료와 등유를 사용하는 취사와 난방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주변 대기오염과 실내 대기오염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도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2019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북한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38명으로 전 세계 172개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켄구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7일 VOA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이유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오염물질 기반인 석탄을 태워서 사용하기 때문이라며 북한은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더 깨끗한 형태의 에너지 대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One is a lot of what they do use for energy is coal fire, which means it's very pollution based. They don't have nuclear plants or
구스 국장은 북한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점을 북한 대기오염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하며 중국에서 많은 오염물질이 북한 전역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스 국장은 열 에너지를 열원으로 이용하는 가스 발전소도 북한에는 없기 때문에 북한의 에너지를 위해 석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산림도 크게 파괴돼 대기오염을 약화시키는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비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에너지를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며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산림을 통해 정화되지 못하고 대기권에 계속 남아있는 현상이 심각한 대기오염을 불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addition to that, I'll contribute some atmospheric issues that would, you know, maybe perhaps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또한 북한의 낙후된 의료 서비스와 영양 부족으로 인한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주민들의 건강 상태도 북한 주민들이 대기 오염의 영향에 더 취약한 요인 중 하나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현재로선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수력 발전을 하거나 태양과 풍력 등을 통한 대체 에너지원을 사용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를 위한 기반 시설을 만드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북한의 사정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 would, you know, that they, you know, other options, of course. I think they do try to generate hydroelectric power, which is cleaner, using water to generate electricity, power generators.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또한 천연가스를 사용하려고 해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대북 제재로 인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스 국장은 1990년대 미국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에 제한됐던 경수로 건설 계획을 거론하며 이 계획이 실행됐다면 북한에 석탄을 대체할 에너지원을 제공해 대기오염 문제가 다소 개선됐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스 국장은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환경 문제의 개선을 돕기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과 관여할 수 있는 선택 방안은 다소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한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의 진전으로 오는 11월부터 일상으로 회복하는 방향으로 방역 체계를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두 달 넘게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단계적이고 또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전 국민의 70%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인 오는 11월부터 방역체계 전환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전파 차단 효과와 위중증과 치명률 감소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10월 말이 되면 저희가 전 국민의 70%가 완전 접종을 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완전 접종을 하게 되고 2주간의 기간이 경과된 11월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이러한 단계적 일상 방안들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 반장은 신종 코로나와의 공존을 의미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의 정책 전환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 반장은 위드 코로나라고 표현한 개념이 거리 두기를 급격하게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개념으로 진행되긴 어렵다며 신종 코로나 자체가 사람 간 접촉을 통해 감염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유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책 전환을 결정하는 데 추후 방역 상황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손 반장은 예방접종을 통한 전파 차단 효과와 위중증 감소 효과가 본격화하는 것과 맞물리면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적용하기 시작한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9월 방역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방역당국은 8일 0시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5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다시 2,000명대로 올라선 겁니다. 이로써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64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하며 4차 대유행은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의 지역 발생 확진자가 1,500명 가까이 나오면서 일주일 만에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그 비중도 전체 70%를 넘어서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확산세가 거세질 경우 자칫 지난 여름 휴가철처럼 오는 19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 인구 이동선을 타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감염 전파가 일어나고 다시 수도권으로 유행이 번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유행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동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민들께서 또 큰 규모로 유행이 확산되고 있고 언제 또 어디서든지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걸 인지해 주셔서 각별한 주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일주일간 한국 내에서 주요 4종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는 3,09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미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형 변이가 3,070명으로 99.3%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멕시코와 미국, 콜롬비아에서 최근 한국에 들어온 입국자 3명이 뮤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뮤 변이는 지난 1월 콜롬비아에서 처음 보고된 뒤 남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발견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로 한국 방역당국은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재 기존 주요 4종 변이를 우려 변이로, 뮤 변이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의 관심 변이로 분류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민들은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전환에 대한 열망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4일간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웹과 모바일을 통해 조사한 결과 위드 코로나 전환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73.3%로 과반을 훨씬 넘었습니다. 1년 8개월 가까이 지속돼온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경제적 타격이 누적된 데 따른 피로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2부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를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중국 신장 지역 강제노동 문제에 대해 알려드리고요. 또 여성 언론인 코너에서는 엘라니스킹 자동차 전문기자 소개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74년 9월 8일 제럴드 포드 미국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사면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부터 1974년까지 2년 동안 미국을 뒤흔든 권력형 정치 비리 사건입니다. 발단이 된 사건이 일어난 워싱턴 DC의 건물 이름을 따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1972년 6월 워터게이트 호텔에 침입한 괴한 5명의 체포를 시작으로 1973년 5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에서 닉슨 대통령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증거 조작과 은폐를 시도했으며 이것이 언론과 특검에 의해 밝혀집니다. 닉슨 대통령은 증거 제출을 거부했으며 이는 대법원 판결에서 위법으로 판결됩니다. 그리고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 정권이 대통령에 재선하기 위해 벌인 사건으로 밝혀집니다. 1974년 의회는 탄핵 표결에 들어갔으며 성사될 가능성이 높자 그 결과 닉슨 대통령은 1974년 8월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만인 1974년 9월 8일 전격적으로 닉슨 전 대통령을 사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포드 대통령의 재선 실패의 주요 요인이 됩니다. 1841년 9월 8일 교향곡 9번 신세계를 작곡한 체코의 작곡가 안토닌 드보르작이 보헤미아에서 태어납니다. 드보르작이 태어난 1841년 보헤미아는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1918년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가 생겨났다가 1993년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됩니다. 드보르작은 16살 때 프라하의 오르간 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음악가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1858년 오르간 학교를 졸업하고 비올라 연주자로 활동하며 작곡에 전념했습니다. 1884년 드보르작은 런던 필하모닉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연주를 한 뒤 작곡가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1891년 1월부터 프라하 음악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1891년 6월 뉴욕의 내셔널 음악원의 원장으로 와달라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프라하에서 받는 돈의 30배가 넘는 연간 15,000달러라는 금액도 제안받았습니다. 1892년 9월부터 1895년 4월까지 미국에 머물며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현악 사중주곡 아메리카 등 오늘날 가장 많이 연주되고 있는 드보르작의 작품이 미국에 머무는 동안 만들어졌습니다. 드보르작은 신장병과 방광염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 1904년 5월 1일 뇌일혈로 63세를 일기로 숨을 거둡니다. 드보르작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으며 체코 국민의 슬픔은 말할 수 없이 컸고 장례는 드보르작 자신의 진홍곡 레퀴엠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민주사회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My name is Soraya Maria McDonald. I am the culture.
제 이름은 소라야 맥도날드입니다. 흑인 매체 언디피리드의 고정 필진으로 참가하고 있고요.
My name is Yeonhan Nicole-Cheng. I'm mostly writing about immigration.
저는 니콜 챙입니다. 이민 문제를 비롯한 소수계 사회 현안을 주로 다룹니다.
My name is Christine Ha, Arts and Culture Editor.
제 이름은 크리스틴 하입니다. 예술 문화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부터 문화 이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뛰고 있는 여성 언론인들. 여성으로서 보이지 않는 벽에 맞서며 진실 전달에 힘쓰는 이들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여성 언론인 대담, 매주 수요일 오후와 목요일 오전에 찾아갑니다.